오늘 아침 골로새서 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 자신과 깊은 관계를 가진 사람에게나 교회에 보내진 그런 말씀들인 것에 비해서 골로새서는 외형적으로 바울과 그리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자신이 설립한 교회도 아니었고 또 방문해서 그 교회 성도들과 깊이 교제를 가져본 적이 있는 그런 경험도 없었고 아주 생소한 교회인데 이런 서신을 보내게 된 것은 바울의 여러 서신들 가운데 매우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관계를 찾아보자면 에바프로라고 하는 바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 골로새 교회의 신실한 일꾼으로 그 교회를 섬겼고 또 바울과 긴밀히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지도했던 것이 가지고 있는 바울과 관계의 한 단면이었습니다. 좀 더 신약성경을 생각해 보면 이 골로새 교회와 밀접한 인물을 가진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빌레몬서의 그 주인공이랄 수 있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바로 골로새 출신이었고 빌레몬 역시 골로새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었습니다. 이런 등등의 관계들을 가지고 있으나 다른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에 비유하면 그래도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교회인데 귀한 서신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신을 보내게 된 것은 관계가 없음에도 그렇게 하게 된 것은 그만큼의 특별한 사정과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 그렇게 짐작하는데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해 들었던 골로새 교회에 관한 소식을 듣고 아 여기에는 내가 좀 나서서 이 문제를 좀 정리해 주고 지침을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서신을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다고 보여집니다. 그 목적 가운데 한 가지가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신앙적인 이론의 혼란상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신앙적인 혼란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등장하는데 특히 2장 말씀에 가서 보시면 2장 8절에는 철학,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이런 것들이 신앙과 혼재되어서 진리가 숨겨지게 되는 또 잘 진리가 복잡하게 사람들에게 가르쳐지는 그런 양상을 보였고 2장 16절 말씀에는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지키는 것, 날 지키는 것 이런 것 등 언급하는 것을 보아서 또는 율법주의도 상당히 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혼잡하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2장 18절 말씀에 천사 숭배라는 용어가 나타나고 23장에는 몸을 괴롭히는 것, 즉 극단적인 금욕주의 이런 이론들도 이런 가르침들도 누군가에 의해서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일종의 종교적인 혼합주의 양상을 보이면서 이 교회 성도들의 순전한 복음에 입각한 그런 신앙이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기준을 제시하고 신앙적인 정돈, 신학적인 말끔한 정리를 하고 싶은 생각에 이 서신이 기록되어졌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선 1장 말씀에서는 서론격으로 인사와 기도와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에 대한 소개와 함께 그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지를 소상하게 자기 소개와 같은 그런 내용으로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우선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서론격인 말씀인데 인사와 함께 골로새 교회에 대한 여러 칭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대체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분의 딱한 사정이나 어려운 처지나 이런 것들이 기도 제목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했을 때는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고 눈물이 앞서고 영혼이 괴로운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게 되죠. 또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 보통의 경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대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게 되는 경우는 그리 흔치가 않습니다. 감사한 마음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더 많죠. 그런데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했을 때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답을 주기 위해서 이 글을 쓰면서도 먼저 생각해 보니까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 더 많다, 그런 생각에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데 그 감사한 내용이 보시면 아주 조화롭고 균형 잡혀 있는 좋은 믿음의 생활 때문에 감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과 다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5절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했습니다. 좋은 믿음이 있었고 성도들 간에 뜨거운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도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균형 잡힌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신앙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어려움 중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신앙의 세 가지 아주 특별한 요소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에도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말해서 이 세 가지 균형을 가리켜 신앙의 3대 요소로 바울은 늘 그렇게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요소가 잘 구비되어 있는지를 한번 꼭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변함없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또는 이 세상의 나그네 길을 걸으면서도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견고해서 힘든 세상길이지만 찬송 부르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점 등을 점검해 보시면서 이 세 가지 요소를 우리 가운데 잘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에서부터는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가 바울에게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대표적인 기도 제목 한 가지를 이 9절 말씀에서 밝혀주는데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했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를 하거나 어려움에 빠져들거나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생각이 잘못되고 그래서 논리가 부족하고 판단을 잘못해서 그르치는 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삶을 어렵게 만들고 시험에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이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길이다라는 확신이 바르게 분별될 수 있다면 사람의 삶은 실수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 시행착오를 최소화시켜서 보다 나은 하나님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 분별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 하나님의 뜻은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깨달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혼란한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길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영적 지혜, 영적 총명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신령한 지혜와 총명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을 살아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고 사람의 욕심이나 인간적인 생각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고 바르게 경건한 신앙의 길을 잘 지혜롭게 걸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언제나 필요한 것입니다. 언제나 영적 분별력으로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경우를 보시면 그 사람 단점이 참 많은 사람이고 여러 가지 인격적인 결함도 드러나 보이고 그런 실수도 많았던 사람인데 한 가지 장점은 늘 영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애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거기 아주 집중했던 삶을 살았던 흔적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더 귀하게 여기셨다고 봅니다. 항상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잘 헤아릴 수 있도록 신령한 지혜와 총명 허락해 주시기를 늘 기도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5절 말씀 이하에서는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대해서 몇 가지를 설명하는데 우선 15절에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바울의 그리스도론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16절 말씀에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했습니다. 창조주이시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연받되었다고 하는 요한의 가르침과도 상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8절 말씀에서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또 20절 말씀에서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신 십자가로 화평 이루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신 그런 분이신 것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좀 더 골로새서를 읽어나가시다가 보면 바울의 그리스도론이 정확하게 잘 드러나게 되는데 그가 하나님이신 신성의 예수님이시고 또 그가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이시고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렸던 몸을 지니신 육체를 지닌 인간적인 인간 예수이셨고 그 피의 속죄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기로 구원받게 하신 구주 되신다는 것 이런 여러 점들을 설명하고 그런 예수님이 우리가 형성하고 있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런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기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종으로서 그가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를 몇 가지 24절 말씀 이하에서 설명하는데 대표적으로 24절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했습니다. 고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마음으로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에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워나가는 마음으로 주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온몸을 바쳐 감당해 나가는 마음으로 헌신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를 위해서 당하는 모든 괴로움을 나는 기쁘게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헌신과 수고로 인한 여러 어려움들을 주를 위한 어려움으로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잘 감당해 나가고 우리 몸으로 주님께 충성할 줄 아는 이 신실한 믿음의 길을 오늘도 잘 걸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요소를 28절 말씀에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면하는 것, 셋째는 각 사람을 가르침은 했습니다. 전파하고 권면하고 가르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이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요 내가 감당해 나가야 될 십자가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누구에겐가 복음을 전파하고 누구에겐가 신앙적으로 잘 권면하고 누구에겐가 진리를 잘 가르치는 그런 하루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된 발걸음 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하루를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